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4월 27일 수요일 우리가 내려가자. 창세기 11장 5에서 7절 그리고 시편 139편 7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구로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도록 한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그분의 높으심을 확증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무의미하며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역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렇게 하셨다. 이와 같은 개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에 친히 개입하심을 확실히 설명한다. 누가복음 1장 26에서 3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과정을 확인시켜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만나기 위해 내려오셔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에 관해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준다.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상태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뿌리 깊은 연합을 끊어버리고자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셔서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그들의 연합된 계획을 멈추게 하셨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묵상. 인간의 오만함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적용. 하나님께서 그대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악한 계획이 끝남.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요, 그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이다. 부조화 선지자 123.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창문을 닫으면 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환기가 필요할 때 예배를 통해 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이 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 일은 AD 30년 4월 초에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여러 일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먹을 것이 부족해 너무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해도 식량이 없어 싸울 시도조차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 모여있던 2만여 명이 다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는 사실이 그 회중으로 하여금 얼마나 흥분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인기가 얼마나 하늘을 치솟았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그 장면을 보고 가슴 벅차며 가슴 뛰는 일이었을까요?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따르길 참 잘했어. 예수님 곧 왕 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개국공신이 되는 거 아니야? 각자 다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그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백성들의 소망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이분이야말로 온갖 소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그는 증오하는 로마의 세력을 부술 수 있다. 그는 국가들을 정복하여 오랫동안 추구하여 왔던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수 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 시기에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왕이 될 사람이라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헤롯은 당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2만여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고 백성들이 흥분하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유용한 일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일일까요? 2019년 12월 14일 박항서 베트남 감독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금의 환향이 있었습니다. 전지 훈련지로 통영을 선택한 박항서 감독을 수많은 국민들과 베트남 교민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박항서의 신드롬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4강과 스즈키컵 우승, 그리고 60년 만에 동남아시아컵 정상까지. 박항서 감독이 모습을 드러내자 여러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박항서 감독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보다 젊은 지도자가 많고 유능한 지도자가 많습니다. 탐하지도 않고 욕심도 없습니다. 저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죠. 저는 그 다음에 인터뷰의 내용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기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기입니다. 저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아마도 지금 박항서 베트남 감독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분위기에 취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 소문을 내는데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분위기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다면 이스라엘의 엄청난 폭동과 폭력이 난무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의 엄청난 전쟁과 폭동을 경험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배에 올라탈 수 있도록 단호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지도를 보시면 제자들이 있던 곳에서 벳세다로 가는 곳까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억지로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랑 속에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아마 거침없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산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 못한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며 걸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한결같이 구하며 걷는 것이다. 우리가 걸어온 길, 그렇게 분노하고 싶어할 그때에도, 내가 속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마음과 몸이 지쳤던 그때에도, 몸서리치도록 외로웠던 그때에도, 인생에서 혼자라고 느껴지고 부모님도 내 가족도 내 형제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지금 이곳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형통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도 때때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결과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감의 글입니다.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하였으나 그들은 그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갑작스런 기상의 변화였다. 왜냐하면 그날은 매우 청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태풍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신하고 몹시 화가 마음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높임을 받는 것을 보기를 몹시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심히 억측하다가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사기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망이 저희의 생각을 사로잡고 사람의 욕심이 가득해지자 그 결과 예수님이 마음속에서부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비싼 땅, 바로 뉴욕의 한복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통해서 이 뉴욕의 폐와 같은 장소 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국립공원입니다. 정말 가지런히 길이 만들어진 곳에 정말 도시 중간에 넓은 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빌딩 사이의 숲, 이곳은 지금 수천만 명이 1년에 오고 가는 아주 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이기도 한 이 센트럴 파크는 1785년에 시작하여 187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숲을 만든 사람들은 이 프레드릭 룰로 옴스테드와 칼 보트보라고 하는 지금 미국 조경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두 사람이 공모전을 통해 유럽 도시를 롤모델로 하여 이곳을 공원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짓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원을 만약 건물을 짓거나 이 땅을 개발을 한다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자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이 뉴욕에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곳에 자연이 숨쉬는 곳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프레드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았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 공간이 자연과 같은 살아 숨쉬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녹지 공간이 있어야 내 마음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천연계의 기묘하고 아름다운 사물들을 바라보라. 산과 바다는 그분에 관하여 이야기해준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을 정화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시거든 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바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마음을 잡고자 하여도 그것이 쉽게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도달하려는 마음의 항구에서 자꾸만 멀리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멀리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한번 화가 나거나 질투심이 솟아오르면 나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격정의 마음이 되어 마음의 제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난 바다 위에서 자신들의 배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것과 너무나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밤 사경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지친 시간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력 시간을 살펴보면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이고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2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경이 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쳐버린 지금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노적길을 단념하고 말았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저들은 선생님이 함께 계셨으면 하는 갈망이 있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폭풍이 잠잠해지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 이러라. 본문 속에 동사의 주목을 해보시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와 걸어서 오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정확한 도움이 필요한 그때 제자들 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이제 주님 없이는 영영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노의 폭발이 일어날 때 입을 열면 배가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닫고 잠잠히 기다리면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노와 원망에 휩싸일 때에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앞에서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의 파도가, 내 마음의 욕심의 파도가, 내 마음의 원망의 파도가 일어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숲에서 길을 잃은 두 소녀가 있었습니다. 8살 레이아, 5살의 켈로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숲에서 놀다가 비가 많이 오는 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을 수 없는 시간이 무려 44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4시간 만에 구조된 8살 소녀가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빨리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동생이 밤새도록 울면서 가족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며 행복한 순간들을 이야기하자고 생각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두 자매가 44시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가 반드시 자신들을 찾으러 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큰 풍랑 속에 힘겨워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만일 베드로가 파도 위를 그의 발걸음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믿음에 관한 놀라운 교훈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이 이 놀라운 일을 기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였다면 절대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의 부력으로 사람이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리와 상식과 가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 한 장에 그림이 있습니다. 거대한 코끼리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무슨 슬픈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자기 발보다도 작은 나무 토막에 묶여있는 이 코끼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작은 나무에 묶여 지내던 코끼리는 이 끈과 이 나무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매일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끈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대신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어리석은 코끼리와 같은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신에 갇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땅을 창조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할까요? 그분의 명령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장황한 설명을 포함하지 않은 채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허락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끝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양을 준비해 둘게. 내가 순간적으로 멈출 거야. 염려하지 말고 가기만 해. 헌신하면 내가 더 채워줄 거야. 순종해라,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번제로 바치라. 단순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직분을 주십니다. 책임을 주십니다. 이것은 조건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은 귀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올래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월급을 얼마 줄 건지, 주 52시간인지, 보너스는 있는지, 4대 보험이 되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쫓는지 모릅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교회를 망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의 불화와 우화와 불신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불신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마음 대신 항상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요? 마가복음 6장 50절 51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니.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내실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이 단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우도 잠잠케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치고 말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우리의 안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약하다는 것을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손을 붙들 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람은 멈추고 배는 곧 저희의 가렸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밤은 가고 먼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부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순종 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제3장 절망감. 나는 빈번히 기도로써 온 밤을 새우며 표현할 수 없는 고민과 어떤 방법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절망을 안고 신음하며 떨고 있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나의 탄원이었다. 그리고 가련한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고 마루 위에 얼굴을 숙였다. 신체는 극도로 허약해졌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절망의 상태에 있는 동안 마음에 큰 감명을 준 하나의 꿈을 꾸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한 성전을 보았다. 때가 찼을 때 그 성전에서 피난처를 얻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었다. 바깥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었다. 바깥에서 제각기 여러 길을 가고 있는 무리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에 대한 이런 계획은 교묘한 속임수이며 사실상 피해야 할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성전 안으로 급히 들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붙잡기까지 하였다. 조롱받을 것이 두려워서 나는 그 무리들이 흩어져 버릴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의 수는 줄어드는 대신에 증가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무 늦어질까 두려워서 빨리 집을 떠나 군중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성전에 이르는 걱정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유의하지도 않았다. 건물에 들어가자 나는 그 거대한 성전이 하나의 큰 기둥으로 받쳐져 있고 그 기둥에 난도질을 당하여 피가 흐르는 어린 양 한 마리가 붙들어 메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참석한 우리들은 이 어린 양이 우리 때문에 찢기고 상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성전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해야만 했다. 그 어린 양 바로 앞에 높은 좌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매우 행복하게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하늘의 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 천사들의 노래처럼 보이는 즐거운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이제는 어떤 기쁜 일을 즐거운 기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간 후에도 일종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내 자신을 이 사람들 앞에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수치심이 밀려왔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나아가도록 강요당한 것처럼 느껴졌으므로 어린 양을 대면하기 위하여 기둥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때 나팔 소리가 나고 성전이 흔들리고 모여있던 성도들에게서 승리의 환성이 터지고 놀랍게 밝은 빛이 건물을 비추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이 심한 흑암에 쌓였다. 기뻐하던 사람들은 그 밝은 빛과 함께 모두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 조용한 밤의 공포 가운데 남게 되었다. 나는 마음의 번민을 안고 깨어 있었으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거의 깨달을 수 없었다. 나의 운명은 결정되고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나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 나는 얼굴을 양손에 파묻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비참한 절망 가운데 앉아 있었던 것 같다. 만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것 같으면 나는 그분께 나아가서 내 자신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지고 모든 고통을 그분께 말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내게서 돌아서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언제나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모습과 얼굴을 한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나를 동정어린 모습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는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가? 그분은 여기에 계신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분을 뵐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의 적은 모든 소유물, 곧 모아두었던 온갖 자질구레한 장신구들을 기쁜 마음으로 챙겨서 안내자를 따랐다. 그는 나를 가파르고 약해 보이는 계단으로 인도했다. 내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나에게 눈을 위로 고정시키므로 현기증이 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 가파른 층계를 올라가고 있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정상에 이르기 전에 떨어졌다. 우리는 마침내 마지막 발판에 이르러 문 앞에 섰다. 거기서 나의 안내자는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버리도록 지시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 앞에 섰다. 그 아름다운 얼굴과 자비와 위엄을 갖춘 그 표정으로 보아 그분이 예수님이심에 틀림이 없었다. 그분의 시선이 나를 주목할 때 나는 즉시 그분께서 내 생애의 모든 사정과 나의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33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 명령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모세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다면 모세처럼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소의 낙성식과 봉헌식은 언제 거행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표로 성막 위에는 밤낮으로 무엇이 머물러 있었나요? 성막 낙성식은 개인의 취향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해야 하나요? 개인의 취향과 여호와의 지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낙성하는 자세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것은 인간의 지혜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완성된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빕월, 니산월의 제1일로서 오늘날의 3월 말이나 4월 초에 가깝습니다. 새해의 첫날에 백성이 예배 장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도 새해의 첫날 혹은 매달의 첫날 월삭을 우리 삶 속에 성소를 세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죄의 용서, 이 번제단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결심하는 법기회로 나가는 그런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야겠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나요?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금양단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지 않으면 나무 조각이나 금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관유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을 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무엇이 그들을 거룩하게 했나요? 물, 기름, 옷, 직분인가요? 출애굽기 40장 12절.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한 것은 가문이나 직분이나 외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자녀로 택하시어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시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출애굽기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성막의 모든 부분이 제자리에 배치되고 완성되어 역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제음처럼 자주 나오고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건축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33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00%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마치면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경에 그 명령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맞춰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심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그대로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간합하신다는 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머물고 떠나는 것을 무엇을 보고 결정했나요?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회막이 완성되자 회막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모세가 왜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광야에 세워진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출애굽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표로 성막 위에는 밤낮으로 무엇이 머물러 있었나요? 출애굽기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광야에 세워진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구름 가운데 있어서 멀리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회막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높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을 따라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습니다. 출애굽은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약속하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고야만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계심을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확신에 찬 간증으로 마칩니다. 성소 건축에 있어서 모세는 어떻게 순종했나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여 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설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대로 전진해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죄의 창시자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된 모든 죄의 선동자이었으므로 공의는 사탄이 최종적 벌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구속과 우주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 죄를 제거하고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될 사탄에게 이 모든 죄를 돌림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모형적 봉사에 있었어도 연중 봉사는 성소의 정결과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죄를 고백함으로 끝난다. 이리하여 성막과 후에 그 대신 세워진 성전의 봉사에서 백성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봉사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배웠고 해마다 한 번씩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종국의 사건들 곧 우주에서 죄와 죄인들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사건에 그들의 마음이 이끌려 갔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소의 낙성식과 봉헌식은 아비벌의 제1일로서 오늘날의 3월 말이나 4월 초에 거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33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에 세워진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출애굽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표로 성막 위에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원히 임재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